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아난과 아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아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누난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하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빌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그동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1절부터는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1세대 제사장의 이름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12절부터는 이대 요아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는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의 대제사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세대 엘리야십, 4세대 요야다, 5세대 요하난, 6세대 야뚜아입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3세대부터 6세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족장들은 세월만큼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왜 예수야 때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들이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길래 나열을 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서가 이들을 기록한 이유는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지 23년 만인 주전 515년에 지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잠시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역사하심으로 지어진 귀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에스라서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57년 후인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어떻게 성전이 유지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실 이들을 예비하셨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반 차로 나누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고 레위인들을 나누어서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 관원과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자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는 다윗 이후에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고 나라가 망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직 백성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이 명령했던 순서를 따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세월 비록 성전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매일 제물을 드리는 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 찬양하는 일 등 특별할 것이 없는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아니하였고 또 성벽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정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많이 떠난 시골에서도 몇 명뿐인 성도들밖에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같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여호와의 집 한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갑 족속을 초대하여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영원히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유언을 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수백 년 동안 선조의 말에 순종하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든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요나답의 뜻을 따라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족속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레갑 족속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영원히 살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온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멘.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은 6장 15절에 보면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벽 봉헌식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거주민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서금 아래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주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기록된 6장 15절부터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12장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기 성읍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째 달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9장에 보면 그달 24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을 반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며 언약을 세워 기록하였고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임봉하였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식까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정결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살 길을 찾아가는 그 현장에서 본래의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난 자리, 관심이 없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